다시 잠깐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아침 시간 오늘은 성탄절로 또 모였고 또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기도 한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또 부족한 종이 또 전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들의 유익을 위하게 하시고 또 모두들이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에 굳게 서며 주의 뜻을 깨달으며 주의 뜻대로 살기를 굳게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만 하옵소서.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다 그렇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항상 저희들을 지도하셔서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람들은 세상에 태어난 날을 축하합니다. 사람의 생일은 귀한 날입니다. 사람의 생일은 그의 존재의 시작이며 짐승이나 새나 물고기 같은 다른 생물체로가 아니고 존귀한 사람으로 태어난 의미 있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들의 생일은 영생에 이르는 생명의 시작이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은 그의 생신을 축하하는 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께서 자신을 낮추어 사람이 되신 날이며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기 위하여 오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죽으러 오신 분을 축하하는 것은 조금 이상하지요. 그것은 단지 축하할 날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께 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날입니다. 성탄절은 축하 행사를 할 날이 아니고 그러므로 진심의 감사 예배를 드려야 할 날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를 하려고 걸어 올라오는데 강대상을 보니까 축 성탄 그래서 아이고 저 잘못 썼구나. 그것을 우리는 성탄 축하 행사 그런 말을 쓰면서 많이 왔어요. 이제까지 저도 별 생각 없이 그런 성탄 축하라는 말을 많이 한 것 같고 그런데 엄격히 생각하면 축하할 날이 아니고 감사의 예배를 우리가 드릴 날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1장 15절은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영어 성경들은 미쁘다 전적으로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그랬는데 전적으로 받을 만한 그것도 좋죠. 모든 사람이 받되 그냥 조금 받지 말고 전적으로 아멘 하고 받아야 할 말씀이다. 무엇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사도 바울은 대사도 성경을 13권, 14권 썼다고 보이는 분이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왕초란 말이죠. 우두머리 두목 죄인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꺾어서 사도를 하나님의 종을 삼으셨다는 말이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임하신 이 말씀은 모두가 전적으로 받을 만한 말이다. 옳지요? 그것이 교회의 핵심이고 또 우리가 전한 내용의 핵심입니다. 예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즉 그는 온 세상의 구주로 오신 것입니다. 사도 마태도 우리가 마태복음 신약성경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증거하면서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드러나서 그 남편 요셉이 그를 드러내지 않고 아이고 고민이 많았겠죠. 약혼녀가 임신을 하다니 나랑 같이 아직 결혼하고 같이 잠자리도 같이 하지를 않았는데 그렇다니 고민이 돼서 아무래도 끊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을 때 그래도 요셉이 착해서 사람들 앞에 막 드러내서 저 여자 이상하다 나랑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을 하다니 그렇게 막 수치스럽게 하질 않고 조용하게 끊어버려야겠다 생각하였을 때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아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고 말했다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예수께서는 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방금 언급한 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인데 그 말씀과 같이 예수께서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로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이란 요한복음 6장 39절에 증거된 대로 그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자들, 그렇게 표현했죠. 주신, 완료형으로 주신 자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이 있다. 그렇게 성경은 요한복음 6장은 특별히 밝히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도 그렇게 증거하고 있고 주신 자들, 즉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들, 여기에 선택의 진리가 나옵니다. 택하신 자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려고 뜻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려고 뜻하셨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일은 실패라고도 볼 수 있죠. 하나님이 무능한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하는데 다 구원을 못해서 힘들어서 도무지 구원이 안 돼가지고 내가 조금밖에 못했다 그럴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고 많은 성경 구절이 증거하는 대로 선택의 진리를 말씀합니다. 이 선택의 진리는 한편으로는 두렵고 또 한편으로는 감사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인류 중에 일부를 구원하려고 뜻하셨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 혹은 예수아라는 이름과 뜻이 같은데 사전에 보면 구원이라고 설명합니다. 혹은 또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을 품는 그런 구원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예수님은 그의 이름의 뜻대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구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주이십니다. 그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성경에서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병고침이나 가난의 모면이나 환경적 평안도 때때로 병으로부터의 구원, 구원을 받아라, 병고침을 받아라. 또 가난으로부터의 구원, 가난을 모면해서 이제는 좀 경제 안정을 가져라. 또 환경적 어려움으로부터의 구원, 이렇게 표현될 수 있지만은 그 무엇보다 죄가 개인과 세상의 근본적 문제이며 죄로부터의 구원이 개인과 세상의 모든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이지요. 질병과 가난이나 인간관계의 갈등과 분쟁이나 또 태풍, 홍수, 지진, 화산 같은 천재지변이나 대형사고나 전쟁 등의 불행한 일들은 궁극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람들의 죄의 결과입니다. 천국 가면 그런 거 없습니다. 죄가 없으니까 거기에는 불행한 일도 없습니다. 눈물 흘릴 일이 없습니다. 죽음 자체가 없습니다. 사람의 죄의 결과요. 궁극적으로 생각하면 말이죠. 그리고 창조자, 섭리자, 하나님의 징벌로 오는 것들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이 그런 불행한 일들을 주셨고 또 주시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죄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불행한 일들이 없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불화를 만들고 피조물의 모든 불행의 원인이지만 죄 사함은 섭리자이시며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이며 사람이 이 세상 사는 동안 누릴 모든 복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죄사함의 구원이 중요하죠. 죄로부터의 구원, 구주가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과 멸망이지만 죄사함의 구원의 결과는 영생과 영원한 행복과 평안입니다. 이것은 개인도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가 도덕성이 좀 있고 경건까지 있으면 좋겠지만은 그들이 경건은 잘 몰라도 막연하나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리고 양심이 있어서 도덕성이 있고 거짓말을 뻔뻔스럽게 하는 자들의 회가 모임이 아니고 자기들이 양심적으로 또 겸손하게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면서 겸손하고 교만한 자들은 그 양심이 없는 자들이고 또 자기가 잘못하고도 그거를 얼굴이 붉어지거나 수치감을 느끼지 못 않는 자들, 뻔뻔스러운 자들은 정말 폐륜화 같은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사회에 몹쓸 그런 요소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있으면 그 사회는 망합니다. 사람이 도덕성이 있고 양심이 반듯한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고 그런 인물들이 있어야 사회가 그래도 배터피 지탱되는 것입니다. 개인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 때에 평안을 누리고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구주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구주로 오신 예수께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고 또 병든 자들, 심신으로 고통당하는 자들, 육신의 질병이나 정신적인 심적인 질병이나 심신에 연약한 자들을 많이 고쳐주셨지만은 그러나 그 무엇보다 그가 하신 일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 대속을 이루신 일이다. 이것이 신약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핵심은 예수께서는 죄인들을 대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이루셨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친히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은 자신을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신자이시지만은 인자라고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성탄,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이 성탄인데 성탄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가 뭐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사람들이 더 제자들이 누가 더 높으냐 다툴 때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되어 있죠.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인데 제자들은 땅 위에서 서로도 높다고 서로도 잘났다고 다투는 일을 잘해요. 사람에 있는 세계는 항상 그래요. 서로 다 자기가 잘났다고 그래요. 자기가 지도자랍니다. 겸손해서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그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아니요. 그 사람이 참 거기에 합당합니다. 이렇게 세워주는 것이 아니고 다 자기를 높여요. 저 사람은 형편없습니다. 내가 그래도 아주 적격입니다. 그런 사람은 참 꼴불견이라고 봐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런 정치가들이 있으면 꼴불견이라고 보십시오.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런 소신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무개도 참 훌륭하고 귀한 인재들입니다. 상대를 귀히 여기고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그쯤 돼야 사람이 인격이 조금 된 사람이에요. 인격이. 그런 사람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다툼을 주님 좀 책망하듯이 교훈을 하시면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내가 높아지고 너희들 나를 섬겨라 그래서 온 게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진짜 섬겨도 그런 섬김이 없지요. 자기 자신을 다 남을 위하여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죽기 위하여 오셨다 그 말입니다. 대속 제물이 뭡니까? 죽음이지 제물이. 죽기 위하여 오셨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수께서는 자신에게 가장 귀한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대속물, 대속물이 뭔지 알죠? 하나님께서는 아벨이나 노아의 때처럼 인류 초기부터 아벨이 제일 먼저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일을 했다 그렇게 나오죠. 또 노아도 방주에서 나온 후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죠. 그런 제사를 드리는 제사가 뭡니까? 짐승을 양이나 염소나 이런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리고 다 깨끗하게 씻고 불태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그것이 번제죠. 제사의 방식을 통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대속의 이치를 암시하셨습니다. 양이나 소나 염소 같은 많은 짐승 제물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것들은 죄인들이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한 속죄의 제물들이었습니다. 죽어야 할 것들은 양과 염소와 소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이는 대신에 짐승을 죽임으로써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을 암시하였다는 것입니다. 예. 상징적으로 말이에요. 그것은 장차 예시대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있는데 메시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속죄 제물이 되실 것이다 그거를 보여준 것입니다. 양과 소가 우리를 뭘 속할 수 있습니까? 양과 소를 죽여서 우리가 속죄가 된다면은 그거 천 마리 만 마리 십만 마리 다 죽여가지고 인류를 속하면 되겠지만은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상징이다.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인류 전체를 사실은 다 씻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인류 전체를 용서하려고 뜻하셨다면 다 할 수 있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아니고 인류 중에 일부를 택한 자들 일부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 그들을 위하여 아들께서 속죄 제물이 되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다.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그가 죽으신다. 이게 제사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께서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자신을 떡이랍니다. 사람이 떡은 먹으면 맛이 있는 것이 떡인데 배가 고플 때 떡을 먹으면 힘이 나는 게 떡인데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먹는다고 예. 예수님은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아, 주님은 의미심장하게 우리가 주님을 뜯어먹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 죽으실 것을 상징하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속죄신앙을 말한 것입니다. 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큰일 났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식인종이 됩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지금 상징을 말하고 있고 아, 그 성찬식이구나. 맞습니다. 성찬식에서 바로 그것을 지금 상징하고 있구나. 성찬식의 빵이 예수님의 몸이요 성찬식의 포도즙이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로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찢으시고 흘리신 그 찢으신 살과 흘리신 피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가 죄의 씻음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그 이치가 매우 매우 중요한 핵심입니다. 성경의 핵심이 바로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깥에다가 걸어놓는 거죠. 교회에는 저게 핵심이다. 십자가가 핵심이다. 그리고 십자가는 다른 뜻이 아니라 대속의 뜻이다. 내가 죽어야 할, 내가 달려야 할 십자가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달리심으로 우리 모두들 이 땅의 택자들이 수가 엄청 많지만 14만 4천으로 상징한 모두들이 구원을 얻게 하시는 그 대속. 주께서는 마지막 유월절 식탁에서 떡을 떼어주시며 이것은 떡을 하나 주시면서 이것은 빵을 빵이라고 표현해 주셔서는 빵을 잘라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는 내 몸이라. 고린도전서 11장 24절 전통 본문에 너희를 위하여 찢는, 주님을 왜 찢으셨죠? 우리를 왜 찢으셨죠? 주님께서 양손에 못이 박히니까 다 살이 찢어지지 않았어요. 살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해본 적이 없지만은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양손이 뼈가 으스러지고 살이 다 찢어지고 예, 그리고 양쪽 발에도 못을 박혀서 뼈가 으스러지고 살이 다 찢어지고 피가 흐르고 그리고 마지막 로마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까 옆구리에서 예, 물과 피가 나오고 살이 다 찢어지고 피가 나고 너희를 위하여 찢는 내 살이다. 떡이, 빵이, 빵 조각을 상징한 것입니다. 예. 주님을 우리가 뜯어먹는다. 뜯어먹을 수도 없고 뜯어먹어도 안 되지만은 그런 뜻이 아니라 상징이다. 빵을 먹고 포도즙을 마시는 상징을 통해서 속죄신앙 가져라.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죽으신 것을 믿어라. 그 말이죠. 또 포도즙을 잔을 나누시며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까? 바로 이것을, 그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그 대속사역이라고 하는 목적을 다 이루었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5장의 산상설교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그 말은 이루려 왔노라 그런 뜻이라고 했죠. 예. 율법과 선지자를, 이 선지자의 말씀을, 그 율법의 내용을,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된 그 의의, 이렇게 꼭 살아라 하는 그 요구, 그 예,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왔노라. 율법의 요구, 즉 율법의 의의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의의를 이루시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의의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로마서 10장 4절의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세전 아들 안에서 택하신 자들, 곧 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위하여 의의를 이루셨고 우리의 의의가 되셨고, 우리가 죄인이면 망하고 지옥 가는데 의인이 돼야 살고 영생하고 천국 가는데 의인, 죄냐 의냐 이 갈림길에서 우리는 죄인이었지만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의의를 이루셨고 의의가 되셨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자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바로 이신칭이, 지금 말하는 사람이 죄인이 예수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의인으로 간주된다. 실제로 우리가 의로운 인격으로 완전히 100% 변하지는 않는 거지만은 법적으로 우리가 의인으로 간주된다. 이게 복음입니다.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이것이 예수님의 의미입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또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죠.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영원히 온전케, 법적인 얘기입니다. 우리는 부족투성이지만은 예수님 믿고 구원 얻은 교인들 우리가 삶을 보면은 다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님 까닭에 우리를 영원히 온전한 완전자로 간주하신 그의 의입니다. 조금이라도 죄가 있으면 의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를 의인으로 간주하시는 영원히 완전케 하셨느니라.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오셨느냐? 죄인을 구원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죄인의 구주로 오셨고,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대속사역을 완수하셨다. 지금 그것이 의다 말씀드렸으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은 저와 여러분은 성탄절에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지, 무엇으로 축하해야 될지, 근사한 축하 공연을 하나 열어볼까요? 예. 메시아 전곡을 연주하는 축하 공연을 열기도 하죠. 성탄절 되면은. 그거 좋지요. 예. 헨델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일대기와 같은 특별히 그의 죽음과 부활을 예. 그렇게 음악으로 아주 잘 작곡해서 메시아는 훌륭한 그런 곡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런 것을 한다고 주님께서 기뻐하십니까? 그런 것을 하는 그 연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성탄을 우리가 받아들이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런 메시아 공연을 할 그런 음악적인 실력이 없고 악기 연주의 실력이 없다 할지라도, 조촐하게 삼삼오오 모인 교회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가 대하느냐, 거기에 우리가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다. 예수님께 어떻게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가, 요점은 영접함으로써 감사해야 된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그것이 성경이 보이는 단어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세상을 만드신 자이시지만,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 보면 2절인가 3절쯤에 그렇죠. 만물이 저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저로 말미암아 짓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졌다. 예수님은 창조자라면 신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가 세상에 오셨지만은, 만물을 창조하신 그가 오셨지만은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고, 예수님 오는데 창조자가 오셨구나. 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세. 아까 122장 찬송가 그라사처럼 엎드려 절하고, 오 주님 오셨습니까? 영접합니다. 주님을 대환영, 웰컴, 대환영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가 저 누구야? 저 예수가. 저 목수의 아들 예수가 와서 지금 뭐 한다는 거야? 저 예수가. 입을 삐죽이고 예수에 대해서 비난거리나 찾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고 자기 땅에 왔으나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나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것도 복음이죠. 복음의 내용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은 그를 영접지 않고 오히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은,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은 예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소수고 유대인들의 다수는 예수를 그들이 영접하지 않고 있지만은, 중요하죠. 자기 백성,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이 예수님을 영접지 않고 있지만은,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받은 권세가 아닙니까?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유대인들은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우리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주여 믿습니다. 주님 믿고자 합니다.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고 영접했어요. 진정으로 영접하시란 말이에요. 겉으로 친구 따라 강남 오는 영접 말고, 그냥 드나들라 하다니까 오늘도 예배당 갔다 그런 거 말고, 마음으로 주님을 환영하고, 아 할렐루야 주님 영접합니다. 나의 구주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고 영접하는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를 알지 못하고 영접지 않았고,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도 그를 영접지 않았고, 도리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우리는 그를 영접해야 됩니다. 주께서는 마태복음 22장에 혼인잔치 비유가 있지요. 22장에 거기에서 사람들이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으나 오기를 싫어하고 오시오. 잔치를 잘 준비했으니 먹을 것도 많습니다.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입니다. 그래도 오기를 싫어하고 아유 내가 바빠요 바빠. 자기 밭으로 가고 오늘 밭에 밭일이 있습니다. 자기 상업차로 갔고 오늘날로 말하면 직장이 바쁩니다. 내가 직장일이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지금 장사 오늘도 돈 벌어야지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오늘이 아주 대목입니다. 장사를 내야 됩니다. 그래, 오늘날로 말로 자기 밭으로 자기 상업차로 갔고 또 남은 사람들이 종들을 잡아 학대하고 죽이기까지 하였다. 주님 비유의 얘기입니다. 예, 혼인잔치 비유 마태복음 22장 2절로 6절의 비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탄절이 되었다. 아, 예수 그리스도 그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영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를 영접한다는 말은 그를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의 표현을 보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두 부류가 있다. 하나는 영접하고 순종하는 자들이고 하나는 영접하지 않고 순종치 않는 아들을 무시하는 거죠. 아들이 뭐야? 예수가 뭐야? 예수 나는 잘 몰라. 그리고 물리치는 자예요. 그들은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다. 그렇죠? 영접하는 예수님 영접하는 자는 죄사함 받고 죄로부터 구원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고 그 결과 영생과 복을 누릴 것이요. 그렇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다. 히브리서 3장도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므로 안식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음을 말하고 우리도 믿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랬어요. 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목사가 시원치 않은 목사라고 늘 생각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그래도 여러분들이 힘써 모여서 감사하지만 자녀들이 믿음이 참 지독히도 없다. 지독히도 없다. 어떻게 믿는 성도들, 재직들, 권사, 집사, 장로 모든 재직들의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좀 바르게 정통적이게 독실하게 부모 세대보다 1.5배 더 뜨겁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내가 보지 못하니 내 마음이 답답하고 제 마음이 너는 목회를 그런 식으로 하냐 제대로 좀 해라 그런 자책이 든다. 히브리서는 이미 오래 믿는 성도들에게 준 교훈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준 교훈인데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복음을 먼저 받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으므로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느니라. 너희도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런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탄에 대한 우리의 참된 감사의 태도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고 믿고 의지하고 그 모든 교훈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다시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의 증거대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죄인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인의 괴수다라고 말한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저도 죄인이었습니다. 예. 죄인을 위하여 구원하시려고 오셨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속을 이루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대속이 바로 죄사함이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화목해야 복을 받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과 화목하니까 복받게 되었습니다. 영생이 그에게 있게 되었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성탄에 대한 우리의 바른 태도는 축하 행사가 아니고, 요즘에는 성탄절 하면 진정으로 믿는 자들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성탄절이 뭐가 재미있는 절기가 되는지, 아니면은 백화점이 더 성탄절 되면 근사하게 호화롭게 장식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당신들 그게 무슨 뜻인지 알기는 아는가? 성탄절이 뭔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가? 근사하다, 아주 멋있다, 그렇게 해야 되는가? 아니다, 그런 게 아니고 영접하거라, 예수님을 영접하라. 마음에 그를 거절하지 말고 환영하고 믿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의 참 의미를 조금 묵상케 하시니 감사하며 마음에 새기고, 주님을 참으로 믿고 주님이 왜 오셨는지,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이루셨는지 참으로 깨닫고, 우리 같은 죄인,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우리들을 위하여 대속사역을 이루시고 죽기 위하여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대속사역 이루신 것을 깨닫고, 주님을 마음을 열고 환영하고 믿고 의지하고 그 앞에 굴복하고 또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